저는 다른 게 아닌데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막 잠을 막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일어나자마자 알러지 약을 이제 하나 먹고 그러는데 요때 되면 굉장히 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짝 정신 차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중인데요. 지난 주간에 여러 관계를 생각하면서 좀 지내는 그런 특별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주제를 생각해서도 좀 관계를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요. 저의 가정도 제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교회, 우리 가족들,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정말 의미 있고 진지한 그런 관계가 지속적인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관계는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배경에서는 이 국제적인 현실은 참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죠. 탈레반이 쏘는 총소리에 놀라서 말 못하고 우는 그런 아이들을 그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지금 내 가족을 끌고 공항으로 가는데 그런 처지에 맞닥뜨렸다면 나는 우는 내 아이 앞에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너무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 아까 그만명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 미국적자들이에요. US 시티즌들입니다. 예, 탈출하지 못한 상태로 공포의 시간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에서 뭐를 할수 있냐고 이렇게 리포터가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냥 그런 거예요. 공항까지만 오라. 근데 공항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들어갈 때는 인권의 회복이다, 자유라는 그런 대명사처럼 미국이 되었지만 지금은 적에게 넘어간 그 땅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민들이 자기의 생명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슈퍼파워죠, 미국은. 그러나 절대적인 권리와 주재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초강국이라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절대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모든 열방을 다스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원리는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일에 기준이 되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혼의 안전함에 그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 영혼의 안전처를 제공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서 다시금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알고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이 골로새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18절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교회를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지속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치관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을 이루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가 희박해지면 교회는 생명력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한 교회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 교회 창립주일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 그 창립주일의 예배 주제가 동성애와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립주일이면 좀 뭔가 다른 주제들이 훨씬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동성애가 교회에 심각한 그런 건강의 위협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파손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기야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촉발시킨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이 이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 입장에 반대해서 떠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가장이 그 가정의 그 가장이 자기 직장에서 서약을 했는데 직장에서 서약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단체와의 교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서약을 한 거예요. 어떤 직장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등록하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와 합력할 수 없어서 나는 떠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래서 떠났어요. 자, 이런 일들이 비단 그 교회만의 일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서약의 중대함이 하나님 나라 원리보다 중대한 것이 되어버린 경우죠. 직장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또한 그런 수입의 그런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보람있게 나의 삶에 어떠한 그런 가치와 열매를 맺어가는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지난 봄에 그 강의를 할 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셨는데 3장의 그 5절 6절의 그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3장 5절 6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굉장히 뭐 조금도 어떤 그런 틈새가 없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동성애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 뜻을 보면 곧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 탐욕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적인 그런 문제와 연관되는 그 모든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더러움이라고 한 이 말은요 온갖 종류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동성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소아성행위 끔찍한 그런 일이죠. 거의 여기 포함이 됩니다. 짐승교접 여기에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런 성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6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일은 세상에서는 당연할 수가 있겠으나 그 당연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은 당연할 수 있지만 교회나 기독교 가정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자였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생활도 그러면은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절대 그건 아니죠. 예전에는 내가 동성애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돌이켜 사는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교회는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그런 귀한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강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죠. 그 교회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그들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몸인 교회는 그 일을 당연히 따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건 합법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다 상관없어 라고 할 때 그 결과가 너무도 끔찍한 결과가 성경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합법화되면 가정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유린이 됐는데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할 때 가정도 교회도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회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주님 주시는 하늘 코드로 살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늘 코드 또는 가정 코드로서 가정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순종 관계 속에 머물라. 자,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출발은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의 목적이 행복일까요? 행복하면 좋죠. 가정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가정의 목적이 행복은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가정의 목적을 내가 행복이라고 두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참 많은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고요. 다른 가정 구성원들도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이 목적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만들려고 할 때 다 슬픈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니 그 가정에 행복이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현장,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를 생각을 해보셔도요, 우리 팔복이라는 거 아시죠?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기독교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코드를, 즉 관계를 위한 하늘 코드를 주셨던 것이죠. 그 하늘 코드는 무엇이냐면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순종을 이해하려면은 사랑과 섬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신 관계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게 그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과 섬김.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과 섬김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사랑과 섬김의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가요? 삼위의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섬김 속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서로 순종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너무도 좋은 천국의 완전한 그 기쁨을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고요. 또한 제자들을 형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가정의 특징은 사랑과 섬김이고요. 사랑과 섬김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순종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아내에게만 순종하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내만 순종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관계의 특징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할 때 순종은 이것은 내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뭔가 불만이 있어요. 한쪽으로 뭔가 한쪽 구석으로는 한 사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인데 그걸 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 들어온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런 관계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 간에 또한 성도와 목사 간에 모든 관계는 순종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지금 강조되는 것은 꼭 가정만 향한 또 아내만을 향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 적용되는 하늘 코드라는 것을 먼저 꼭 마음에 새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보실까요? 증거를 하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 에베소서 이 5장의 이 부분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시는 골로새서 3장 부분과 병행하는 거예요.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오기 그 21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교회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두 다 서로 간의 순종의 관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시작되는 게 가정에 대한 가정에 관해서는 하고 그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출발해요. 파운데이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 순종적인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무도 기뻐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온전한 그런 연합체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이게 순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지 뭐 익숙한 말이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간의 순종이라는 관계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폭탄과 같은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엄청난 전 나라를 흔드는 사회를 흔드는 스캔들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핵가족 제도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예요. 대가족 제도의 가장 리더는 거기에 가장이었습니다. 가부장 제도에서의 가장이 그 집안의 가장 윗어른이 그냥 법이에요. 법. 절대적인 존재죠. 그리고 사회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법적인 권리와 소유권이 가장에게 있었어요. 제가 로마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예로 들었을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생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그 다음에 딱 실제적인 문제를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가 왜 순종해라는 예, 그 착각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반쪽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기존에 그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기존 질서에 담고선 그 형태로 계속 갈 수 없는 완전히 깨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체제라든지 기존적인 철학이라든지 그거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인생관을 가지고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근데 이 순종의 관계는요,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이거 막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살아나는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렇게 어른이 모든 걸 다 주장한다는 그런 식이었다면 그 당시 사회의 여인의 존재는 아주 희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남자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존귀한 존재. 예전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 또 남편도 내가 예전 기존 체제에서는 내가 왕인데 이것도 그런데 또 서로 순종하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잘 읽어보시면 그런 충돌을 잘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줘서 전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은 정말 이렇게 웨이스트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회에서 그게 아니라 너무도 존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굴종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현대사회는 그러나 이제 또 거꾸로 역기능을 발휘해서 이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자꾸만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 공격적인 그 페미니즘의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 이런 지금도 고대 사회에도 그런 혼란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또 이 사회 속에서의 그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혼란을 모두 다 평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 코드예요.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이 그 코드가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평안을 주고 진정한 그런 영적인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종함이 하늘 코드라고 한다면 남편을 향한 하늘 코드는 뭘까요? 그 1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남편은 그 가정의 작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마치 왕처럼 대접받고 다스리고 자기 위주로 사는 게 그 당시 세상이었습니다.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회 구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농사를 짓자니 근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프로바이드 하는 남편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제 그렇게 왕처럼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 이 가정은 이미 내가 가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가 예전에 그런 세상의 코드로 계속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 코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 코드를 따라 살 때 진정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세상과 결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도 좋고 하늘 코드도 좋고 두 코드를 같이 하면 이게 도대체 합법인지 불법인지 적법인지 완전히 망한 그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경계, 하나님께 주신 그 경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가 가정인데 이제 그 가정에 왕처럼 있었던 남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새로운 코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 일이 크리스찬 가정들마다 이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회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판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하늘 코드로 살면은요 세상이 흔들려요. 반대로 세상 코드로 크리스찬이 살면 가정이 흔들려요. 자, 그런데 남편도 그러면 아내도 순종이고 남편도 순종입니까? 예, 맞는데요. 한 가지 남편에게는 순종의 증거가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19절에 보시면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의 특징인데요. 순종에다가 사랑이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즉 순종으로 출발한 관계에서 남편은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서는 특히 더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랑하십시오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써져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 닮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긴 썼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성격의 그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사랑했다는 말이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 인지하는 그 인지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 알아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은 순종의 증거로서 드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행동이 아내를 향한 행동이 적극적이고 진지하고 돌봄과 헌신을 보이는 사랑 열매가 있도록 하라. 증거가 있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어떤 형태로든 어비우스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아내가 순종을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었던 경우 있죠. 그렇죠? 순종을 했는데 순종 잘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는 지금 뭐를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십 발휘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내 하실래요? 남편 하실래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아내로 시작을 해요. 가정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내, 아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더욱더 무거운 그러한 증거의 삶을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증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가정의 리더십은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를 때, 하늘 코드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지켜와 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긴 신약교회 당시에는요, 이 아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법정은 그걸 따라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정과 다른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기독교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계를 세워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보시는 이 가정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그 18절 전에 우리가 이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지금 이제 18절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2절부터 17절의 그런 말씀을 보면은 크리스찬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기억이 삼삼하실 거예요. 벌써 3월 달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 좀 기억을 좀 저 일깨워드리는 의미에서 보시면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그 다음에 이런 신앙 성품을 갖도록 말씀합니다.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 예전에 옷은 벗는 거예요. 세상 코드는 벗어버려야 돼요. 하늘 코드를 입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하라. 그리고 17절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한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힘을 얻어서 사는 그와 같은 모든 크리스천의 성품, 그 성품이 드러나는 생생한 제 첫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정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정작 생생한 나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인 가정에서는 위의 것이 안 보여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은 이제 위의 것을 말씀드린 게 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거슬러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다음에 예전 것은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것을 입었다면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이라는 첫 번째 현장에서 살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와 같은 사모함을 보이라. 그 얼마나 많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시잖아요. 순종하고 사랑해. 순종하고 사랑해. 항상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순종해.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순종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예, 순종하고 사랑해. 억지로 맺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성품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더욱더 성숙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삶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속 시원하게 보이는 어떤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탓하고 싶은데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 그와 같은 도전이 있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